BOA 세계 뉴스입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산하 오펙이 9일 벨라루스와 관련해 개인 19명, 기업 14곳, 항공기 한 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펙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고 이들 벨라루스 국적자들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벨라루스 방산업체의 제재 회피를 지원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자금 창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 자료에서 루카셴코 정권에 노골적으로 부패하고 불안정하며 반민주주의적 생각에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벨라루스를 더 배척하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앞서 영국도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지원한 혐의로 벨라루스 개인 4명과 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체계적인 인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6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협력은 어린이 성악대 이미지와 돈세탁 등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법제 마련을 의무화하고 국제의 공조를 위해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의 보전 및 공개와 관련해 신속 공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입니다. 외교부는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다자 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00여 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유엔은 9일 이란 당국이 최근 이틀 사이 29명의 범죄 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발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형 집행 건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지난 7일 이란 카르즈 소재 게젤 헤사르 교도소 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인 2명과 발루치 소수민족 1명을 포함한 남성 29명이 살인과 강간,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처형된 사람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쿠르드족, 하와스계 아랍인, 발루치족 등 소수민족들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범죄의 사용을 선고한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셀 대변인은 유엔이 이 같은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이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할 경우 올해 이란에서 처형된 사람은 총 345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인근의 슈퍼마켓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볼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선으로부터 불과 13km 떨어진 코스티안티니우카에 대한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평범한 슈퍼마켓과 마켓 내 우체국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잔해 밑에 사람들이 깔렸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공격으로 사상자 외에 주거용 건물 여러 채와 차량 12대가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층 건물인 슈퍼마켓은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검은 연기가 주변 상공을 뒤덮은 영상이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바딘 필라슈틴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 X-38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아침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8일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에 망명하면서 북한이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내 불안정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haven't actually seen that announcement, but any type of actions that can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what we've seen from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발표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영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행동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 그들의 그런 행동은 영내 관계를 계속 해치고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선 부대들의 인도되는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험에 나선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 대당 4기씩 총 10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VOA에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this is abou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 think these missiles are very threatening to South Korea's.
특히 날아오는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 입장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I think what we've seen is a deepening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장갑차를 사용한 정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우리가 본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하는 파트너십과 공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EU 주권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군수품과 역량을 공급하는 이 심화되는 북러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은 영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let me say that we are also about provocative actions by others in the region 터너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증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 필리핀, 호주와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도발적 행동, 남중국해 섬의 군사화, 해상경계와 자유항행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뿐 아니라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는 방어적 성격이며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at regard, the strengthening of our partnerships with such key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ROK as well as the Philippines are defensive in nature and designed to promote stability.
아울러 이 같은 활동은 각국의 비확산 의무와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가 영내 배치하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핵 탑재 능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대신 중국의 미사일은 실제로 핵 탑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미군이 연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미사일 역량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 미사일의 능력 향상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날 터너 대사에 앞서 발언을 나선 중국 측 대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핵 공유를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vigilant for some countries' attempt to expand the nuclear shar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이어 비핵 보유국들은 비확산 의미와 자신들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핵 공유나 확장 억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 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 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터너 대사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y delegation previously made it clear on several occasions on the position of GPRK's self-defensive right.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인 우리 대표단은 영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에 기초한 군사블록 확대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는 미국 대표의 기만적인 발언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주민이 한 명이 지난 8일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넘어서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국 앵커가 나눈 대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어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망명한 사건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 한 명이 8일 새벽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의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한국 측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망명 당시 한강 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교동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 두 개의 점이 식별됐는데 한 명이 망명했다고 밝혀 당초 북한 주민 두 명이 망명을 시도했지만 한 명은 넘어오지 못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선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온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어떤 곳인가요? 또 이 주민이 걸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구역입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보름도 인근까지 만들어진 약 67km 구간으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상엔 동서로 238km 뻗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지만 한강 하구엔 경계선이 없어 중립수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0km, 가장 좁은 곳이 900m 정도입니다. 특히 썰물 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 주민이 들어온 교동도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썰물 때는 강 바닥이 일부 드러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 한 2, 3km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일부 강바닥까지 드러나면서 밀물이나 썰물 때 물살이 센 수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점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죠.
네,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직접 망명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이번 망명은 얼마 만인가요?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망명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해로 망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강을 헤엄쳐 망명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엔 20대 초반 북한 남성이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어깨에 끼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와 한국 측 김포반도 북단 한강 하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강하고 중립수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동도로 탈북민이 망명해 언론에 알려진 사례도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2015년 9월, 2017년 8월 등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망명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경우가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단속이 엄혹해지고 이 때문에 탈북 브로커 비용도 미화로 수천 달러 하던 게 수만 달러까지 오른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년간 국경이 폐쇄된 상황을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신규 탈북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이미 중국으로 탈출해 머물러 있던 이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한국행이 가능해진 덕분에 일부 입국한 사례들입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동해나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일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는 북한 내부에서 나올 경우에는 동서해를 통할 가능성이 높고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항구가 멀어요. 지금 서해는 북한으로서도 막기 어려운 곳이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농경지도 있고 이제 향후에는 큰 범위에서 보트피플이 주요한 왜냐하면 북한 내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푸시 요인이 커요.
네. 남북한은 현재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주로 주고받으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지금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으로선 과거 발생했던 비슷한 루트의 탈북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소음 방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탈북에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동도의 경우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지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소리가 미치는 거리는 10km 이상입니다. 특히 서부전선 쪽 지형이 평지이기 때문에 10km를 훨씬 초과하는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주민 망명을 빌미로 한국에 시비를 걸거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또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보다는 허점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동도라든지 그 중립수역 일대에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 조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촘촘하게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북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군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경 한국통일부 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했던 약속들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10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탈북민 정착 기본금은 1,000만 원, 미화로 약 7,300달러, 이는 2005년 수준이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시행 계획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은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금을 받지만 탈북 브로커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브로커를 끼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북한을 떠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당연히 브로커 비용이 들어가니 그건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왜? 그걸 안 해주면 초기 정착이 어려우니까요.
통일부는 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탈북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교육 지원 대상에 이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미국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남성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상 누트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누트는 미국과 영국 기업에 외국인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원격 채용되도록 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며 그들은 실제로 북한 행위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트는 훔친 신분을 사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하도록 도왔고 자신의 거주지 회사의 휴대용 컴퓨터를 보관했으며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북한 및 중국 행위자들과 연계된 계좌 등으로 원격 IT 작업을 하고 받은 보수를 세탁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에 속은 미국의 미디어, 기술 및 금융회사들은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누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경 사이 자신의 내슈빌 거주지에서 미국과 영국의 IT 회사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IT 인력을 고용했다고 믿게끔 속이게 하기 위한 소위 랩톱팜을 운영했습니다. 랩톱팜은 여러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 지원이나 원격 작업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운영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법무부는 누투가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북한 IT 직원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도 회사에는 내슈빌에 있는 앤드류엠의 거주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 참여한 대가로 누트는 양디라는 이름의 외국 기반 조력자로부터 매달 서비스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트는 자금 세탁 및 불법 신분 도용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튜 율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원격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고용 과정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레벤티스 테네시주 중부지검장은 북한이 고도로 숙련된 수천 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무고한 기업들을 속이고 국제제재를 회피해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정권 등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Obviously, this is one of many ways that they try to generate revenue. Whether it's to fund the regime.
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앞서 지난 5월 미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제프먼과 우크라이나 남성 올렉산드르 디텐코, 그 외 외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하고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인한 북중 관계 이상 기류 속에 한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 개최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지금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8일 BOAY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에 일종의 긴장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 think that in general there seems to be some type of tension in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북중 관계에는 해빙기와 냉각기가 있었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어 북중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 긴장이 흐르고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지금이 바로 북러 간 협력 심화가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을 부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도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한중의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당일인 지난 6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지난 7월엔 서울에서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가 열렸습니다. 양국 차관이 대면으로 만난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초래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런 불안정 요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에서 북러 관계가 초래할 가능성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익에도 똑같이 해롭다면서 중국이 이런 종류의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북러에 접근하는 데 있어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러 간 협력 강화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re's a responsibility, I guess, that we remind Beijing that its interests are at stake in terms of the increased Russia DPRK cooperation.
사일러 전 국장은 한중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들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속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 해빙이 미국이 대중국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미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거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각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주권을 거래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며 결국 미국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강력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반년 동안 중국과 한국은 서로 더 자주 대화하는 등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을지는 크게 미국의 대중국 안보와 경제 안보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자세와 북한의 전략적 프로그램과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 노선 등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고 중국도 최근 북러 밀착이 거슬리긴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의미 있게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국 관계 개선은 위의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그러면서 당분간 한중 관계는 현상 유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양측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적 환경과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중 간 긴장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러 관계를 단기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항상 한국이 아닌 북한 편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이후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는 등 회방꾼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 문제의 잠재적 해결책이기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북한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last couple years, we've seen China along with Russia have been very obstructionist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fusing to allow.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보다는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대로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협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과도한 무역 의존도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운항이 급증한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선박이 북한 항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 있는 북한 선박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은 중국 선적의 아오후이 6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 6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8일 오후 8시 55분경 남포의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9일 새벽 2시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오후이 68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아오후이 68호가 길이 97m의 화물선이란 점과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 외에 추가로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의 고유 번호를 토대로 중량 톤수와 이전 선박명, 선적, 선주 정보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아오후이 68호의 MMSI 번호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적의 아오후이 68호가 자신의 위치 신호 정보를 공개한 채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북한이 아오후이 68호를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아오후이 68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계획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북한은 중국과 한국, 타이완 등에서 수십 척에 달하는 중고 선박을 구매해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는 중국 정부의 아오휘 68호의 북한 입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 금야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입항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야호는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5시 20분경 블라디보스토크의 개선 장소에 도착한 뒤 9일 새벽 현재까지 대기 중입니다. 금야호는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0km 떨어진 나호카 항구에 입항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엔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따라서 금야호의 이번 러시아 항구 입항은 약 3주 만입니다. 금야호의 러시아 입항이 주목되는 건 이 선박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2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청진에서 선적한 석탄을 중국의 닝보 저우산항에 하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지난해 금야호가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을 당시 BOA에 이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던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9일 새벽 북한 남포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천마산호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비어있는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약 1,400km나 떨어진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가 발견된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마산호가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해 북한으로 돌아온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한일 3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 연내 발족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중국도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평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이 새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중국도 이 결의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우방이라며 중국은 두 주권 국가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라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항조 국장은 7일 유선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outside of the UN.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국무부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BOA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이전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최근에 구매한 중고 선박이 해외 항로에 집중 투입되고 있어서 제재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용현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룬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BOA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 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BOA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명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이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7공군은 5일 7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2024년 8월 2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공역에서 미 폭격기들과 공중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8전투비행단 소속 제35전투비행대대 미 F-16 파이팅 펠컨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제6항공단의 F-15J 이글 4대가 B-1B 랜서 2대와 함께 폭격기 호위 및 공대공 훈련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공이 아닌 공역에서 이루어진 이번 양자훈련을 통해 미 공군 대원들은 공대지, 공중급유, 지휘통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과 관련한 미일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B-1B 편대는 미국 본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서양을 횡단한 데 이어 이번 훈련에 합류한 것이라면서 이는 B-1B의 세계적 도달 범위와 전략적 억제 역량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4개의 고출력 제트 엔진이 내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음속의 약 1.2배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괌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훈련에 B-1B 편대가 참가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우리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영내 미국의 이익과 동맹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really sends a message that the U.S. and its allies remain strong and vigilant and will use all appropriate means to defend.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 자산은 북한을 포함해 영내 어떠한 전략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화력을 미군 사령부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한 한반도 동해 공역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수많은 3자훈련, 양자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번 한 번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전폭기 B-1B 랜서는 지난 6월 5일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함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7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확장 억지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안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남포 역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4도, 최고 30도. 수풍 최저 23도, 최고 30도. 강계 최저 21도,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 최고 32도. 용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개성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사리원 오후에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신계 역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소나기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23도, 최고 31도. 장진 최저 24도, 최고 31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0도. 원산 최저 24도,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22도, 최고 29도. 선봉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뷰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뷰의 방송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영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력은 어린이 성악대 이미지와 돈 세탁 등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법제 마련을 의무화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의 보전 및 공개와 관련해
때문에 신속 공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입니다. 외교부는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다자 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된 것으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00여 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산하 오펙이 9일 벨라루스와 관련해 개인 19명, 기업 14곳, 항공기 한 대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고 이들 벨라루스 국적자들은 군사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벨라루스 방산업체의 제재 회피를 지원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자금 창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루카셴코 정권에 노골적으로 부패하고 불안정하며 반민주주의적 행각의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벨라루스를 더 배척하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앞서 영국도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지원한 혐의로 벨라루스 개인 4명과 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체계적인 인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6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인근의 슈퍼마켓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선으로부터 불과 13km 떨어진 코스티니안 티우카에 대한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평범한 슈퍼마켓과 마켓 내 우체국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잔해 밑에 사람들이 깔렸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공격으로 사상자 외에 주거용 건물 여러 채와 차량 12대가량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층 건물인 슈퍼마켓은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검은 연기가 주변 상공을 뒤덮은 영상이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바딘 필라슈틴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 X-38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북서부 전선 크루스크, 리페츠크 등지에서 국경을 넘은 러시아 본토 공세를 계속해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해산된 태국 의회 내 최다 의석 보유 야당 전진당이 9일 인민당으로 재편성을 선언했습니다. 신설된 인민당은 소프트웨어 기업 임원 출신으로 전진당에서 온라인 전략을 담당했던 37살의 납다통 릉빠냐오 씨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납다통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진당의 이념을 이어갈 것이며 나와 당의 사명은 2027년 총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정부 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퐁 대표는 특히 태국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왕실 모독죄의 개정 추진을 점진적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일 태국 헌재가 전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정치활동 10년 금지를 명령했던 피타 림짜른란 전 전진당 대표 등을 제외한 소속 의원 143명은 모두 인민당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태국 헌재는 전진당이 추진해온 왕실 모독죄 개정 움직임이 태국의 국왕 원수 통치 체제를 흔드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명시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의회 내 일당으로 급부상했었습니다. 유엔은 9일 이란 당국이 최근 이틀 사이 29명의 범죄 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헬스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